Nati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제안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방송들과의 잇따른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정상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산 석탄 3만 5천여 톤이 불법으로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번 친서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인데 여기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We've asked again recently for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o return to Pyongyang to meet again with Kim Jong-un.
볼튼 보좌관이 7일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건가요? 윤 기자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튼 보좌관이 밝히고 있죠.
네, 네.
그러면서 그 볼튼 보좌관은 그 폼페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추가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네.
거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폼페오 장관이 그동안 세 차례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방북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서 방북 사실을 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네 번째 방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알리기 위해서 친서를 보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 친서의 내용 중에 폼페오 장관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인지 근데 그것을 볼튼 보좌관이 공개한 것일 텐데요.
네.
그러면은 친서에 말하자면 핵심 내용은 무엇이겠느냐. 당연히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제안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유력한 관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상응 조치를 언급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친서에 담으면서 자 폼페오 장관을 이번에 평양으로 보내겠다 이런 언급을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거의 매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이례적인 발표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최현기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 북한과 그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언급한 내용인데요. 국무부의 그 헤더 노트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밝힌 내용입니다. 이거 자체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기자가 이제 추가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그런 발표할 내용은 없지만 북한과 그 전화와 메시지, 이메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게 작지만은 상당한 그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 말 그대로 이제 6월 12일 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 미북 관계에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 계기가 마련이 됐고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담화, 친서, 뭐 유해송환 이런 그 여러 가지 행사와 그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양국의 그 외무당국자들이 긴밀히 어쨌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은 그 미국과 북한 간의 일종의 그 소강 상태,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핵화에 이제 진전이 없는 그런 거긴 한데요.
네.
실무자들이 어쨌거나 이 물밑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그 대화의 끈을 그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럼 도대체 미국과 북한의 누가 뭐 어떤 경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뭐 하는 건데요.
네.
아,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이제 주로 국무부의 한국과와 아, 뉴욕에 있는 아, UN 그 북한 대표부 간의 그 연락 이런 것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중에서 일부는 또 평양에 있는 외교부 또는 그 아, 김정은 위원장의 무슨 서기실과 되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다시 평양을 간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질까요?
아, 그것은 이제 북한 측에 달려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더 중요하게는 아, 폼페오 장관이 가지고 가는 카드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돼서
네.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판단할 때 이제 그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그동안 세 차례 방북을 했지만 세 번째 방북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두 번째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방북을 보면 북한이 방북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그야말로 빈손으로 와서 강도 같은 요구를 하고 갔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냐 하면 폼페오 장관이 그 북한 측에 대해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체제 안전 보장 조치겠죠?
네.
아무런 언급도 없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고 그야말로 평양을 떠났다는 게 되는 거가 네. 되고요. 네. 그래서 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나온 것이고 또 그런 맥락에서 세 번째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면담하지 않은 것인데요. 가정의 얘기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말하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게 종전선언이고요. 또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네.
미국은 그에 반해서 이제 초기 비핵화 조치 말하자면 핵 신고를 한다든지 핵무기 일부를 폐기하고 또 제3국에 인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에 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절충점이 찾아지고 그 결과로 가령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미북 간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전을 이룬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3차 방북 때처럼 그야말로 빈손으로 가고 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면담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미국의 CNN 방송은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백악관이 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CNN 방송이 그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아직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그 시간과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최될 경우 올해 하반기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왜 이제 그 미국 또 북한이 이렇게 그 2차 정상회담을 그 추진하려는 의도가 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지금 일종의 상당한 그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6일이죠. 그 폼페오 장관이 그 김영철 통전부장을 평양에서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그 비핵화에 대해서 돌파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 또 뭐 책임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못했는데요. 역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는 최고 수뇌부가 나서서 역시 그 뭔가의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하나가 의도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 정치적 그 요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한 41%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히 중요한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 같은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역시 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 회의적인 시각을 좀 그 잠재워서 이런 중간 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정상회담을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있죠. 말하자면 미북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비핵화와 또 상응 조치의 진전.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미 조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그것은 말하자면 빠른 말하자면 공동성명,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해서 조기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평양 또는 워싱턴을 오가면서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장소와 시간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네.
미국 뉴욕이나 또는 워싱턴에서 열리는 추가 정상회담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사실상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9월달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핵과 경제발전이라는 그리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북 정상회담에 따른 성과는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70주년 이것을 전후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 그것은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그 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살기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일 텐데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그리고 제재 완화를 추가적인 말하자면 비핵화 조치의 전제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2차 정상회담이 9월 말에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큽니다. 9월 29일인가요? 9월 말에 그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가 열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까지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뉴욕에 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워싱턴으로 이동을 해서 백악관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그 준비돼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이 지금 볼튼 보좌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친서를 보내서 폼페오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보내겠다는 것이 이번에는 무슨 실무 협상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2차 정상회담의 그 의제 조율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또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에 좀 그 실무 회담이 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북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제재 문제를 놓고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다시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But what was significant about Singapore was the North Korean commitment to denuclearize, and they have not taken effective steps.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시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아, 그 물론 아, 북한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이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
아, 미국에서는 조금 아, 그 평가가 다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북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아, 핵실험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를 했고,
네.
그다음에 억류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 이전에 아, 석방을 했고, 또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군 아, 유해 50여 구를 아, 송환하지 않았느냐.
네.
아, 그런 아,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말하자면 정상회담에서 아, 합의된 사안 플러스 그다음에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들을 상당 부분 이행을 했다는 주장이죠. 반면에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아, 그 미국 내 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측과는 사뭇 다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 이전이든 이후든 아, 창관단 없이 취해진 비핵화 조치, 가령 풍계리 아, 핵실험장의 갱도를 파괴하는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창관단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아, 이 유해 송환 같은 경우는 아, 비핵화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볼튼 아, 보좌관의 발언으로는 이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아, 그 유해를 송환하느냐, 오히려 늦었다. 이것은 네. 협상 없이 일찌감치 송환했어야 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간극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볼튼 보좌관은 잘 아시다시피 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대북 입장을 아, 고수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도 아, 그 견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볼튼 보좌관이 이런 아, 강한 아, 그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아, 발언들을 쏘라는 직후에 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공개 석상에서 북한이 아, 공동성명의 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볼튼 보좌관이 아, 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 것이 어떤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냐에 대해서
네.
조금 그 말하자면 궁금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은 사실 최종적인 그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볼튼 보좌관의 발언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런 것들이 미국 내 말하자면 고위 관리들의 상당수
예.
그 말하자면 대북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 바로 그런 면에서 아, 미국 내에서의 그 엇갈리는 평가를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일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네, 9일 날 그 북한 외무성이 그 대변인 담화를 냈는데요. 여기서는 그 북한에 대한 일종의 그 아, 미국에 대한 일종의 그 불만의 표시 뭐 이런 게 그 많았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역행하면서 일부 그 미 행정부 관리들이 터무니없이 우리를 들고 나서면서 대조선 그 제재 압박 소동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담화 내용을 보면 미국의 일부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볼튼 보좌관을 말하는 걸까요?
뭐 사실상 볼튼 보좌관을 그 지칭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주로 보고들이 있고요. 또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사실 볼튼 보좌관과 마찬가지로
네.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 발언을 말하자면 이어가고 있는
네.
주요 과일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외무성 담화에서 이전과 다른 점이 엿보이는데요.
네.
이전에는 사실 김계관 외무성 부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각각 개인 명의로 담화를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미국 내 일각에 이런 강경한 말하자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체제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볼튼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이 담화가 개인 명의였지만 한때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사태로 네.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번에 그 북한 외무성 담화는 공식적인 입장인 것이 두드러지고요.
네.
또 그 특정한 미국 관리의 이름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끝부분에서는 그 미북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자면 비핵화 말하자면 실행 그리고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제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스포츠 장비 반입을 막은 데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그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앞서서 그 유엔 그 IOC죠. 그 유엔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그 낸 건데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이제 그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그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 북한 선수들이 그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 장비 반입 이걸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유엔 안보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스포츠 용품이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입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토마스 바흐죠. 그 국제올림픽위원장이 이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친선과 우호를 위한 이런 행사 올림픽의 그 장비 반입을 위한 건데
네.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유감입니다. 이런 그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가 지난 6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예, 사실 이 지침을 발표한 것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서 북한 측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엔 인도주의 업무 담당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북한의 인도주의 말하자면 상황이 지금 상당히 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북 간의 신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 조금 이 전 분위기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제재 이런 것을 이제 절대로 뭐 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 그 한국의 그 국회 소속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대해서 대북 제재 이것을 지금 북한이 뭐 풀어라 이렇게 상당히 그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조건에서 이제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그 여론 조사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다수 한 그 응답자의 그 88.8%니까 이제 거의 90%인데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는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과거에 했으면 아마 거의 100%가 이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번에 한 10% 정도는 좀 빠진 게 아닌가, 과거보다는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북 관계 그리고 또 유엔과의 관계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는데요. 북측이 9일 통지문을 보내서 회담 개최를 제안을 하자 남측 정부가 수락한다는 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발표 들어보실까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대변인 발표였는데요.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 문제가 논의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의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요. 남북한이 이 고위급 회담 합의에 앞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식은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사전에 많이 조율을 한 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고위급 회담 13일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생각보다 빠르게
네.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언제 열리냐 이건 아닐까요, 역시?
네, 8월 13일 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려봐야 이제 일정의 그 윤곽이 나는 건데요.
네.
지금 그 서울의 언론들 보도를 보면 대개 9월 빠르면 8월 말 이런 게 그 유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고위급 회담 열리면 이게 단순히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상회담에 앞선 일종의 그 예비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이제 11월에 뭐 정상회담을 열린다 그러면 지금 예비회담을 열긴 좀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역시 뚜껑은 그 13일 날 그 판문점 고위급 회담이 열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 선언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 문제가 논의가 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이 종전 선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미북 간의 협상을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요 이유고요. 이 북한의 또 최대 관심사가 종전 선언인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한은 종전 선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합의문에도 담았고 또 네. 의견이 일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을 남북한이 둘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네.
또 미국을 어떻게 말하자면 종전선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에서 남북한이 정상 간에 논의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전선언은 당연히 의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것을 가령 부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부탁보다는 뭐 일종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만일 이제 9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치고 가령 이제 9월 초나 중순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면요. 당연히 화제는 지난번 그 판문점 회담처럼 그 미북 정상회담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종의 어떤 조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북한이 그 원하는 대로 그 풀리지도 않고 또 비핵화 또 종전선언 이렇게 미북 관계 이런 것이 북한으로서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제재도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그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 협력 이런 것을 그 촉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북한의 성명은 남쪽에서 뭐 이거 훈수를 두려고 한다고 상당히 그 불쾌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미북 관계 등 김 위원장에게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에 두 차례 정상회담하는 과정을 잘 보셨겠지만 상당히 신뢰를 좀 쌓은 것으로 그렇게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좌초위기에 있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자면 SOS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해서 거의 네. 즉석에서 만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는 조언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핵화를 해야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번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미국이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산 석탄 그 불법 반입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서 한국에 불법 반입됐다는 건데 먼저 한국 관세청 당국의 발표 들어보실까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 5,038톤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개사를 입건하였습니다.
자, 이 한국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해서 시끄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그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그 지난해 그 8월 채택한 결의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 그 결의안 그 2371호입니다. 이 결의안은 그 북한의 그 석탄을 포함한 모든 그 광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교묘하게 위반해서 그 들여온 이런 거기 때문에요.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또 한국이 그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에도 그 위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어떻게 해서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그러면 한국에 반입이 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겁니다.
네.
이 북한산 석탄이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들을 이용해서 러시아로 옮겨졌거든요.
네.
러시아로 옮겨진 이 북한산 석탄을 이 선박들이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말하자면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서
네.
이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의 민간 수입업자 세 곳이 이 석탄들을 들여온 것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게
네.
한국의 민간 업자들이 말하자면 수익을 남길 목적에서
네.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서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이 되는 겁니다.
네. 석탄 수입업자들이 그러면 불법인 걸 모르고 했을까요? 북한산 석탄을 왜 수입을 했을까요?
네, 1차적인 이유는 역시 그 북한의 그 석탄이 상당히 일종의 덤핑,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그 싸게 이제 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뭐 북한 석탄이 이제 여러 그 경로로 수출을 했고 석탄은 그 북한의 가장 중요한 그 수출 품목이죠.
네.
1년에 그 석탄을 통해서 거의 한 10억 달러 가량을 들여오는데요. 작년 한 여름부터 해서 이제 북한의 그야말로 석탄 수출이 다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금 외화 사정이 상당히 쪼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지금 북한이 그 석탄을 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톤당 이게 1,000달러다 이렇게 이게 국제 시세다 이렇게 되면은
네.
북한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한 600달러 이런 걸 낸 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싸게 내놓으니까 이것을 수입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싼 것을 갖다가 이제 비싸게 팔면 그 차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 증명 뭐 이런 그 일종의 그 불법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그 수입하고 이것을 이제 팔아넘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이 제재를 위반을 했다고 하면 가령 미국 같은 뭐 제3국이나 유엔에서 이 한국 기업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이론상으로는 제재가 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민간 기업들이 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사례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들에 대해서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미국이 독자 제재를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해서 취하면서
네.
우방국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한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받고 이것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과
네.
또 국제사회와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를 벌였고
네.
또 그 조사 결과를 공표를 하면서 위반 기업에 대한 체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 말하자면 관련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왔단 말씀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그런 맥락이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말하자면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이 석탄 반입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일부 보수층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현 그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그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랬는데 그러면 한국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한국 정부로서는 역시 이제 일종의 이것이 그 수입업자들의 그 탈법 행위로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네.
역시 그 이런 사태 대비해서 그 제재의 그 단속 이런 것을 한층 좀 그 촘촘히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뭐 미국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문제도 있고 이 수입업자들이 아까도 그 원산지 위조 뭐 이런 걸 했기
예,
때문에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그 형법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법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관세청 또 국정원 이런 쪽에서 아마 그 선박 또
네.
석탄 수입 이런 그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이번 관세청의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말하자면 이 불법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는 아직 다 공개되거나 또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의 그 석탄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묵인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예.
있는 것이 이것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는 남북 관계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북한이
예.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발의 강도를 높였던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관계가 올해 들어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관계가 굉장히 개선되는 와중에 그 북한의 그 석탄을 불법으로 민간업체가
네.
반입하는 것을 좀 눈감아주거나
네.
또는 좀 묵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네.
시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지난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정부가 묵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사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지영입니다. 이 시간은 팝송 가사를 통해서 영어 표현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몇 년 전에 에이미 와인하우스가 부른 리헵이란 노래를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They tried to make me go to rehab. I said no, no, no.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대단한 재능을 가진 가수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마약과 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27살 아직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여러 여자 가수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Mercy', 그러니까 자비란 노래로 유명한 영국 가수 더피와 아델 등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더피는 정신 멀쩡한 와인하우스 이런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노래나 창법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비슷한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쉬. 오늘은 더피의 노래 'Mercy'의 가사 해석해보고요. 노래에 얽힌 사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엠버시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해요.
But I gotta stay true.
But I gotta stay true.
하지만 정직해야겠어요. 내 마음에 솔직해야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gotta, G-O-T-T-A, gotta는 got to, G-O-T-T-O, got to의 축약형이죠.
I gotta go home.
집에 가야 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 가라는 구어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My morals got me on my knees.
My morals got me on my knees.
내 도덕적 기준이 날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On one's knees. On O-N, one's knees. K-N-E-E-S. On one's knees 하면 무릎을 꿇고란 뜻이죠. On my knees. On his knees. On her knees. 이런 식으로 씁니다.
It is better to die on your feet. Than to live on your knees.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게 낫습니다. 20세기 초 멕시코 혁명 당시에 농민군을 이끌었던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한 말인데요. 굴복해서 비굴하게 사느니 떳떳하게 싸우다가 죽는 게 낫다는 뜻이죠. On one's knees는 또 아주 절박하고 좋지 않은 상황을 표현할 때도 쓰는데요.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brought the world's economies to their knees.
2008년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I'm begging, please.
나 이렇게 애원해요. 제발. 당신의 매력에 빠져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도덕적 기준,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일이란 거죠. 더 이상 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날 놓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Beg, B-E-G. Beg은 애원하다, 간청하다, 빌다란 뜻인데요.
I beg your pardon.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 못했을 때 공손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는 뜻으로 씁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는 뜻이죠. 또 back off란 수거가 있는데요. Back, B-E-G, off, O-F-F. Back off 하면은 어떤 것을 못하겠다고 하다란 뜻입니다.
He always begs off at the last minute.
그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I'm sorry, but I'll have to beg off from your invitation. Something came up.
미안하지만 당신 초대를 거절해야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거든요. 하는 뜻입니다.
Stop playing games.
Stop playing games.
장난치지 말아요. 날 갖고 놀지 말란 뜻이죠.
I don't know what this is, but you got me.
I don't know what this is, but you got me good.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제대로 날 사로잡았어요.
Just like you knew you would.
Just like you knew you would.
당신이 예상했던 대로.
I don't know what you do, but you do it well.
I don't know what you do, but you do it well.
당신이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정말 잘해요.
I'm under your spell.
I'm under your spell.
난 당신의 주문에 걸렸어요. Under a spell. Under, U-N-D-E-R, A, spell, S-P-E-L-L. Under a spell 하면은 주문에 걸려, 마법에 걸려란 뜻이죠.
Many girls in Asian countries are under the spell of K-pop singers.
많은 아시아 나라 소녀들이 한국 가수들의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Fall under someone's spell. Fall, F-A-L-L, under, U-N-D-E-R, someone's spell, S-P-E-L-L. Fall under someone's spell 하면은 누구누구의 마법에 걸리다란 말인데요.
Everyone at the palace fell under the witch's spell and fell asleep.
궁전 안의 모든 사람이 마녀의 주문에 걸려서 잠들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Cast a spell, cast, C-A-S-T, A, spell, S-P-E-L-L. Cast a spell은 주문을 걸다란 뜻인데요. 반대는 break the spell입니다.
The wizard cast a spell on the prince and turned him into a frog.
마법사가 왕자에게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만들었습니다.
The princess broke the spell by kissing the frog.
공주가 개구리에게 입맞춤을 해서 마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broke, B-R-O-K-E는 break, B-R-E-A-K, break의 과거형이죠. 네, 더피의 노래 Mercy, M-E-R-C-Y, 자비, 가사 해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더피는 원래 이름이 에미 앤 더피인데요. 2008년에 발표한 첫 앨범의 수록곡 Mercy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단번에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인기 순위 1위에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더피의 노래만 듣고 그 흑인 가수가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감정을 담아서 흐느끼듯이 부르는 창법이 흑인들의 소울 음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인데요. 젊은 백인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란 사실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더피는 가수로 크게 성공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이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후렴구입니다. You got me begging you for mercy.
You got me begging you for mercy.
당신에게 자비를 빌게 만들었어요. Beg for mercy. Beg, B-E-G, for, F-O-R, mercy, M-E-R-C-Y. Beg for mercy 하면은 자비를 빌다란 말이죠.
Jane got on her knees and begged for mercy.
제인은 무릎을 꿇고 자비를 빌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Why won't you release me? Why won't you release me?
날 놓아주세요. 직역하면 왜 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는 뜻인데 결국 놓아달라, 풀어달라는 뜻이죠.
I said release me. I said release me.
놓아달라니까요.
Yeah, yeah, yeah.
네, 이 노래 Mercy는 스티브 부커란 작곡가와 더피가 공동으로 쓴 곡인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된 계기가 재미있습니다. 이 부커가 살던 아파트를 더피가 사게 되면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부커가 작곡가란 얘기를 듣고 더피가 함께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왠지 꼭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만든 노래가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실 더피는 부커를 만나기 전에 Mercy 가사를 이미 써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결국 어떤 사람에게 몹시 끌리는 감정을 표현한 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Now you think that I, Now you think that I
당신은 내가
will be something on the side. Will be something on the side.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기겠죠. On the side, on, O-N, the, T-H-E, side, S-I-D-E, on the side.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I'll have your green salad. Can I have the dressing on the side?
샐러드 먹을 건데요. 드레싱 따로 주시겠어요? 여기에서처럼 옆에 따로, 별도로란 뜻으로 씁니다. Salad, S-A-L-A-D, salad는 여러 가지 생야채를 섞어서 만든 요리를 말하고요. Dressing, D-R-E-S-S-I-N-G. 드레싱은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건데요. 식초와 소금, 기름, 후추 등을 섞어서 만듭니다. On the side, 이 말은 또 부업으로란 뜻도 있죠.
I work at the government, but I teach English on the side.
저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는데요. 부업으로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뜻이고요. On the side는 또 비밀스럽게, 불법적으로란 뜻이 있는데요.
She's married, but she has a boyfriend on the side.
그 여자는 결혼했지만 비밀리에 애인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언더사이드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 이 노래에서는 그냥 옆에 따라 나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But you got to understand. But you got to understand.
하지만 당신이 이해해야 해요.
That I need a man. That I need a man.
난 남자가 필요하다는 걸.
Who can take my hand? Yes, I do.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필요해요. Take one's hand. Take, T-A-K-E, hand, H-A-N-D. Take one's hand 하면은 누구누구의 손을 잡다란 뜻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관계가 아닌 진지한 만남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I'm begging you for mercy.
당신이 자비를 베풀어 주길 애원해요.
Just why won't you release me?
날 그냥 놓아주세요. 네, 더피의 노래 Mercy 가사 해석해봤습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노래라서 여러 나라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한국의 인기 여자 악단 소녀시대가 Dancing Queen, 춤의 여왕이란 제목으로 이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대로지만 가사는 완전히 다른데요. 이 소녀시대 노래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On one's knees는 무릎을 꿇고, Under a spell, 주문에 걸려, 마법에 걸려, Fall under someone's spell, 누구누구의 마법에 걸리다, Back for mercy, 자비를 빌다, On the side, 옆에 따로, 부업으로란 뜻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피의 노래 Mercy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본문을 들어보면 제이슨이 과속딱지 때문에 법정에 간 모양입니다. 제가 제이슨에게 법원에 간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묻자 제이슨은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판사가 나에게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어.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이번에는 운이 정말 좋았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Today's expression is a slap, S-L-A-P, slap on the wrist, W-R-I-S-T,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A slap on the wrist
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손목을 한 대 철썩 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과속딱지를 받았지만 판사가 가벼운 벌칙만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The judge let me go with a slap on the wrist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You are so lucky that you only got a slap on the wrist for cheating on your test.
는 넌 운이 좋아. 시험에 부정 행위를 했는데도 가벼운 벌만 받았잖아.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 heard you went to court yesterday to settle your speeding ticket. How did things go?
The judge let me go with just a slap on the wrist. I was extremely lucky this time around.
That's terrific. Glad to hear that. Let's review. A slap on the wrist is to get a light punishment for doing something wrong.
가벼운 벌을 주다 혹은 경고하거나 꾸짖다.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A slap on the wrist.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